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요.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의 형체이고 부활절 맞이해서 시작한 부활절 설교 시리즈의 두 번째입니다. 다음 주까지 세 편의 부활절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려고 계획했고 지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되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복음의 핵심이다. 두 번째는 이것은 개인의 영혼 구원과 아주 직결되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위한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의미는 다시 말해서 부활은 죽음 위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을 입고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을 예수 믿는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께서 그분이 지금 입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지금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낮은 차원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 느꼈던 재한과 모든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차원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좀 전에 우리는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이 고백을 끝내고 아멘 하면서 마쳤습니다. 잠시 주목해 보시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어떤 식으로 몸이 사는 것 이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했습니다. 몸이 사는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금 입고 계신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음에서 일어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이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떤 차원의 몸일까? 오늘 다루게 될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차원의 몸일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죽어서 부패 과정을 거친 다음 흙으로 돌아간 몸이 다시 형체를 얻는다고? 도대체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반문을 합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이런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거는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추측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부패한 상태를 거쳐서 이제 흙으로 되어버린 그 죽은 자의 몸체가 죽기 이전의 몸으로 재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죽었어요. 그리고 흙이 되었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이 죽기 이전의 모습으로 재구성이 된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다는 뜻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들이 질문하는 것은 이 문장에서 두 가지입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형체를 찾을 수 없는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고? 그것이 첫 번째.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가능하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몸으로 일어나는데, 거기다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사역 중에 지중해 연안 전체를 통틀어서 그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덴이라고 소개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지명은 아테네이죠. 2차 선교 사역 중에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들릅니다. 놀라운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왜냐하면 사도바울에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아까 그랬잖아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룬다고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반응이 어땠어요?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그것을 조롱함에 비웃었습니다. 왜? 논리적 사고에 익숙했던 많은 이 지성인들이 보기에는 이 주장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억지 주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로 돌아와가지고 아테네에 모여들었던 최고의 지성인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고린도라는 도시에 선박을 운영하고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오죽 이 질문이, 의문이 들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예배 가운데 참석하면서도 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흙으로 형체를 알 수 없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썩고 부패해서 흙의 일부로 사라졌는데 먼지처럼 사라진 것을 다시 먼지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게 형체를 입힌다고 말이 돼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당신의 주장대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죽어 흙이 된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자. 그런데 그것은 어떤 형체인데, 어떤 성질을 가진 몸인데, 우리 시대에 만약에 누군가가 주장하면은 아마도 뭐라고? 좀비 같은 그런 인간이라고? 그게 도대체 어떤 몸인데? 라고 질문을 합니다. 도전적으로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질문자를 향해서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아프론 수 그렇게 돼요. 수는 유거든요. 아프론은 fool이에요. fool. you fool. 어리석은 자야. 아프론이라는 단어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어리석음이냐 하면은요, 전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지 않고 한 측면만 보는 단순함, 미숙함, 그 어리석음을 아프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길 건너편에 친구를 보았어요. 어른들은 길 건너편에 친구를 보았고 너무 반갑고 빨리 뛰어가고 싶지만 엄청나게 주위를 살핍니다. 왜? 사고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길 건너편에 친구를 본 그 반가움이 너무 커서 갑자기 자동차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차가 안 보이니까 급히 뛰어나가는 그 한 측면만 보는 단순함을 성경적으로는 앞으로 이릅니다. 원의 컨셉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의문을 던지는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단순한 사람들아.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런 일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 전체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서 한 측면만 보고 아집 가운데 내린 그 결론이 아닐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식물계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생각을 넓히도록 안내합니다. 한 개뿐만 아니라 두 개의 세계를 보게 하죠.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36, 3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고 또 사역자로서 주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해서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견인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래 기다리게 하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런 시즌이 있거든요. 그것을 나를 뒷받침하는 뒤티는 무엇인가 이런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력한 메시지 내용들이었습니다. 36, 37절 보십시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번째,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사도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식물 세계를 가지고 내가 짧은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하겠다. 두 가지 포인트다. 첫 번째는 내가 뿌리는 씨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씨는 반드시 죽어야 식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맞지? 이런 거죠. 땅에 심는 씨앗은 반드시 죽는 과정을 거쳐 생명이 발화합니다. 모든 종류의 씨앗, 씨 종자는요,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이 피망이나 뭐 사과나 예외 없이 그 씨앗이 땅에 묻혀서 그것이 파괴되고 분해되고 부패되어 없어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내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죽어야 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에 묻혀야 돼요. 모든 씨앗은 땅에 묻혀야 된다. 그래서 죽는 과정을 거쳐야 식물로 모습을 드러낸다. 두 번째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심는 씨앗은요. 손톱보다 작아요. 그것이 수박 씨든지 피망의 씨든지 사과 씨든지 간에 아주 작습니다. 여기에서 사과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을 받아. 수박 씨에서 수박을 발견할 수 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피망을 쪼개면은 안에 하얗고 둥글고 얇은 씨앗이 여러 개 나와요. 작습니다. 밖에 피망은 초록색이거나 빨간색이거나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안에 씨앗들은 예외 없이 하얘요. 피망은 비타민C를 많이 함유해요. 씨앗을 얼마나 먹어야 비타민C가 그만큼 나올까요?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냄새도 달라요. 씨앗.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 이것을 씨앗을 뿌려가지고 나오는 그 형체를 피망을 심는 게 아니라고요. 피망의 씨를 심는다고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자라날 식물의 형체가 아니라 피망의 씨앗 진짜 얇거든요. 두께가 1mm 정도 되고 저희 새끼손가락 그 손톱 보다 그게 몇 개를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작아요. 냄새와 향도 다르고요. 비타민 함유도 다르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도바울이 대답이 뭐라고요? 이 생각 짧은 사람들아 너희는 과실 씨앗 보면서 이 현상에 눈길 줘본 적 없느냐? 내가 뿌리는 씨앗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이 씨앗은 종자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형체를 발견할 수 없다.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씨앗을 뿌린다. 이 심은 씨앗이 모습을 드러내어서 피망의 씨앗을 뿌리는데 시장에 손에 잡히는 굵직한 이 피망이 들어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이 있으나 형태 면에서 엄청난 변형이 가해지죠. 3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 씨앗의 종류가 있는데요. 비슷비슷하지만 다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수박 씨앗과 사과 씨앗이 비슷한지 자세히 보면 달라요.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모습이 다릅니다. 이 씨앗에서 특정 식물의 형체가 나오도록 비슷비슷한 색깔이고 비슷비슷한 규모의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는 이만한 수박이 나오고 하나는 손에 잡히는 사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수분도 다르고 함유하는 비타민도 다르고요. 그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씨앗에서 특정 식물이 나오도록 디자인된 게 우연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이 씨앗에서는 이만한 수박이 나오도록 주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씨앗이 어떤 종류의 식물이 될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임의 디자인이다. 어떤 크기로 어떤 색깔로 어떤 맛으로 향기로 그 식물이 되어질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나중에 형체를 어떻게 될지 그 형체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부활의 몸이 정확히 이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됩니다. 썩어요. 부패해요.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의 일부가 됩니다. 동화돼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면은 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케미컬, 화학성분과 땅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성분이 희한하게도 똑같아요. 땅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꺼지고 나면은 시간의 문제예요. 흙처럼 변화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시체 형태로 땅에 묻힐 때 가족과 친지들이 보는 그 모습, 마지막 모습, 그것이 부활 때 보게 될 그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몸, 미래에 내가 입게 될 몸이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몸은 어떤 차원의 몸일까? 42절, 4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놓은 사람은 강합니다. 이런 확신 있는 사람을 흔들 수 있는 것 좀처럼 드뭅니다. 내가 이런 몸을 입게 될 거야. 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인 그 집단인 아이시스가 강한 이유가 그 사람들은 코란의 그 대부분을, 그 대원들은 코란을 다 외워요. 암송해요. 그리고 사후에 약속된 그 희락의 차원, 이 보장된 어떤 그 행복을 위해서 지하드, 거룩한 전쟁을, 그들의 입장에서 거룩한 전쟁을 기꺼이 수행해요. 거기에는 뭐 도시락 폭탄을 가지고 그냥 폭파됨으로써 그들이 생각하는 알라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들을 응징하는 것이죠. 잘못된 확신이지만 그들의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몸이 이러이러한 차원이고 그것을 내가 반드시 입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 말씀을 깨닫고 그 확신이 들므로써 마음에 새겨진 그 사람은요. 극단적으로 반대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동일하게 그 아이시스라는 그 대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짓된, 잘못된, 왜곡된 확신이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진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놓을 때 강력하게 돼요. 이 사람을 흔들 수 있는 환경적인 어떤 변수는 많이 없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식물 세계에 작동하는 원리와 똑같대요. 죽은 자의 부활은 아까 식물세계의 작동 원리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땅에 심는 씨앗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해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형태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땅에 심는 씨앗은 원래 씨앗의 모습을 상실해요. 심었다니까 씨앗이 5천 배로 커져가지고 씨앗이 큰 모습으로 이렇게 자란 게 아니라고요. 해체가 돼요. 원래 씨앗의 모습은 상실되고 새로운 형태가 나온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땅에 묻히면 부패 과정을 거쳐 예외 없이 형체를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은 뒤에 불태우는 화성을 하든지 아니면 관을 사용해서 땅에 묻히든지 똑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조금 싼 쪽으로 하기를 바라요. 그 선박 사고로 바다에서 그 물고기 밥이 되든지 땅에 묻히든지 그 부패 과정은 똑같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식물 세계를 보십시오. 땅에 심겨져서 분해 과정을 거쳐 씨앗의 모습이 없어지고 다른 형체를 입고 땅 위의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부활의 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조그만 수박 씨앗이 몇 달 지나가지고 수박이 수박 보면은 그린색 바탕에 보면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도저히 이렇게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크기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을 잘라보면 안에는 또 빨갛고 즙이 있는 단맛을 내는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네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텐데요. 짧게 짧게 묘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든지 어떻게 묵상하시든지 붙잡고 씨름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강해지거든요. 네 가지 측면입니다. 무엇을 심었는데 어떻게 되어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첫 번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첫 번째 42절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몸을 심어요. 그리고 부패할 수 없는 몸을 입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께서 참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이 땅 가운데 작동할 수 있도록 한계를 가지는 무엇으로 주님께서 섭리해 놓으셨어요.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썩음, 부패, 분해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현주소이고 운명입니다. 운명. 인간의 몸은 예외 없이 죽음을 통과할 때 반드시 분해됩니다. 부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분해될 부패될 그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패나 변형이 가능성이 없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다. 생각해 보면요.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진짜로 내 영혼에 다가온 사람은요. 세상 다 가졌다는 확신이 분명히 듭니다. 이 세상에서 이 차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복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것도. 사람들은 이것을 열망해요. 이것을 보장해 주거나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기꺼이 마련해 주는 어떤 데도 없습니다. 부패나 변형의 가능성이 없는 몸, 한번 입은 몸은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존재의 영구성, 상태의 영원성. 엄청난 거예요. 부패와는 이제 전련된, 썩을 수 없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을 때 흉한 모습의 몸을 심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미모 매력을 발산하는 아름다움을 지녔던 얼굴이라 할지라도 싸늘한 시신의 형태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흉측한 모습으로 변명되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의미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의 몸은 부활의 몸을 입은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자리를 뜨고 싶지 않은 만큼 장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그 인류 사회 학자들은 인류 역사 전체 기간 중에 약 800억 정도의 인간이 살았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800억 인구 가운데 뭐 문화마다 사회마다 미의 기준이라는 것이 다른데요.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드러난 모습을 드러나던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 매력과 아름다움에 경배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머리도 안 빠졌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현존하는 가장 매력적인 사람의 얼굴보다 훨씬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의 범주는 헬라어 원문을 가진 이 약함의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질병이나 장애의 무기력한 지금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강력한 몸을 입고 일어날 것인데 인간의 몸은 정말 취약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를 몇 번이나 맞아야 하고 날씨가 바뀌면서 독감 주사도 맞아야 되고 또 배탈도 나고 머리 아프고 이렇게 다치고 저렇게 다치고 이게 취약한 인간의 몸이에요. 약한 것으로 그 상태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를 믿고 일어서는 그 사람의 몸, 부활의 몸은 영원히 건강하고 강력한 몸인데 악성 종양이나 나쁜 세균이 허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공기가 없는 곳에도 문제가 안 된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수영장에 들어가면은 그 3분 이상을 못 버티죠. 공기가 없는 것에도 문제가 안 돼요. 대기권을 벗어난 곳에서도 우주복을 착용하지 않고서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몸. 부패나 변형의 가능성이 없는 몸. 다시 말하면 한번 입은 몸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으로.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이 육의 몸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현재 입고 있는 몸은 지금 이 세상에 적합하게 설계된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활의 몸은 미래에 입게 될 몸이고 초자연적 세계, 다시 말해서 영의 세계까지 넘나들 수 있는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의 세계 어느 곳곳에도 다 갈 수 있는 지금 21세기 이토록 과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지구 중심이 뭐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백과사전에는요. 지구 중심에 대해서 분해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온도가 얼마이고 여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는 뭐 공간이 있고 그 다 알아서 그렇게 설명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는 추측이에요. 지구 내부를 들어가 본 사람이 없습니다. 과학자가 정확하게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예수님께서 입으신 바로 그 몸인데요. 그 차원에 들어가면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구 중심부의 그곳에 있으면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입으셨어요. 천사들이 머무는 공간, 지금 현재 사람들로서는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제가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기도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보이나요? 왜 안 보여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이 몸을 입게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입니다. 이것이. 이 분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장사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셨는데 그 몸이 죽기 전에 입으셨던 그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역사의 일정한 시점에 내가 거룩한 시그널을 보낼 때 모든 죽었던 자들이 나와 같은 내가 입었던 그 몸을 입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공중재림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영생이 가능해요? 이 몸을 입어야 영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이었는가, 하나님 아들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게 할 정도의 사랑. 왜요?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이를 건져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입게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그 사망을 그분께서 그분의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시고 정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3일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심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현실이 되게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도전하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두 번째, 부패에서 분해된 몸을 재구성한다고 아니다. 다른 차원의 몸으로 일어난다. 사람의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당연하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거대한 우주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운영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식물의 조그만 씨앗에서 거대한 수박이 되어지도록 섭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접한 우리 몸에 아들이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반드시 입게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께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믿는데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대감이 해가 바뀔수록 구체성을 띠고 힘을 더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것을 묵상하고 주장하고 또 기도로 성화시켜서 이러한 구절들을 거듭 내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할 때요. 지금 내가 언젠가 나의 분복이 될 그것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구체성을 띄어간단 말이에요. 그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그 기대감을 성경적으로는 소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는 나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성을 띄기 위해서 결혼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사업 개업을 앞두고 준비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있는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버스 기다리거나 뭐 샤워하거나 말씀 암송하면서 샤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가 바뀔수록 이 기대감이 구체성을 띠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힘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삶 가운데 어떤 도전이나 유혹이나 아니면은 어둠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가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확신들로 인해서 이기는 반열에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